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시는 바로 이 순간에도요. 어떤 AI는 질병을 치료하려고 막 1만 건이 넘는 화학실험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른 AI는 중동에서 2천 개의 폭격 표적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아, 참 이게...
그리고 이 모든 엄청난 연산을 감당하려고 저기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거대한 가스터빈 발전기들이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스 자료들을 쫙 모아보니까 이 파편들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화면 속에서 텍스트나 만들어내던 그 귀여운 챗봇이 어떻게 스크린을 깨고 나와서 우리의 물리적 현실, 그러니까 군사작전, 신약 개발, 그리고 14억 명의 일상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는지 그 작동 원리를 철저하게 뜯어보는 겁니다.
아주 극적인 대비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이 겉보기에는 신약 개발 실험실 데이터, 미 국방부 작전 문건, 그리고 막 환경단체 소송장, 거기다 중국 앱 업데이트 내역까지.
네, 완전 따로 노는 뉴스들 같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별개의 뉴스들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현상들의 기저에 깔린 그 인과관계를 추적해보면요. AI라는 거대한 기술이 어떻게 물리적 세계의 권력을 재편하고 있는지 아주 선명한 패턴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선명한 패턴이요? 그래서 오늘 쏟아지는 이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핵심적인 아하 모먼트를 딱 얻어가실 수 있도록 징후들부터 하나씩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바로 이 거대한 AI 생태계를 움직이는 거인들의 시장 그 자체인데요. 지금 시장 판도가 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엄청납니다.
2026년 6월 현재 숫자를 보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철옹성, 챗GPT의 글로벌 AI 어시스턴트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46.4%를 기록했죠.
불과 5개월 전인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과반을 여유 있게 넘기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하락이죠. 물론 뭐 여전히 월간 활성 사용자가 11억 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이긴 합니다만.
네, 어마어마한 수치이긴 하죠.
하지만 그 뒤를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가 27.7%,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10.3%로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하락에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인과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 어떤 인과관계죠?
지난 2월에요. 오픈 AI가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잖아요.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미국 내에서 챗GPT 앱을 삭제하는 유저 비율이 팍 급증했고요. 정확히 그 시점과 맞물려서 경쟁사인 클로드 다운로드 수가 치솟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기술력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더 똑똑해서 넘어간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한 챗봇인가를 넘어서요. 이 기술을 쥐고 있는 기업이 정부나 군대와 어떻게 결탁하는지, 그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방향성까지 소비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와, 소비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네요. 앱 삭제로.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반사익을 얻었어야 할 엔트로픽의 상황도 지금 끔찍하게 꼬여 있습니다.
아, 그 수출 통제 이야기군요. 네, 이들의 최신 모델인 Fable 5가 6월 12일부터 미 상무부의 수출 통제 조치를 받아서 전면 차단된 상태거든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벌써 11일째 차단 중이잖아요. 6월 22일부로는 무료 구독자들 접근 권한마저 완전히 끊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예 접근이 안 되죠.
게다가 API 가격.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 모델을 가져다 쓰기 위해 내야 하는 요금을 보면 이전 모델인 오프스 4.8에 비해서 두 배나 비쌉니다. 입력 100만 토큰당 $10, 출력은 무료 $50예요.
진짜 초고가 정책이죠.
그야말로 초고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작 상무부 규제 때문에 시스템 접근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정말 기막힌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아, 노암 샤지어 영입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점유율은 떨어지고 유저는 이탈하는 오픈 AI, 그리고 상무부 규제에 발이 묶여 바린 엔트로픽,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오픈 AI가 구글 부사장이자 제미나의 공동 리더였던 노암 샤지어를 자신들의 그 아키텍처 연구 총괄로 빼옵니다.
네, 대형 이적이죠.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인재 영입이니까요. 그런데 구글이 이 사람을 2024년에 다시 데려오려고 그가 창업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쓴 돈이 무려 27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7천억 원이에요.
와, 숫자가 진짜 현실감이 없죠.
전 처음에 기사 읽고 이 27억 달러라는 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아니, 시장 점유율 1위의 회사가 최근 코딩 도구 경쟁에서 구글이나 다른 모델에 약간, 아주 약간 밀린다는 평가 하나 때문에 한 명의 연구자에게 수조 원의 가치를 매겨서 데려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너무 엄청난 과잉 반응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엄청난 과잉 반응처럼 보일 수 있죠. 3조 원이 넘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그 27억 달러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구글과 오픈AI가 노암 샤저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샀는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샀길래 3조 7천억 원을 낸 거죠?
이분이 2017년에 발표된 현대 AI의 성서화도 같은 논문이 있어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인데 그 공저자입니다.
아, 그 유명한 트랜스포머 논문.
네. 오늘날의 GPT, 제미나이, 클로드를 전부 존재하게 만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창시자 중 한 명인 거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렇게까지 대단한 취급을 받는 건가요?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7년 이전에 AI가 언어를 번역하거나 문장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마치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작은 열쇠구멍을 통해서 한 번에 단어 하나씩만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어요.
열쇠구멍으로요? 답답하겠네요.
그렇죠. 앞 단어 하나 읽고 다음 단어 읽고 그러다 문장이 길어지면 맨 앞에 무슨 단어가 있었는지 맥락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옛날 번역기들이 그렇게 엉망이었군요.
맞아요. 그런데 노암 샤지어와 동료들이 만든 이 트랜스포머 구조는 그 열쇠구멍 자체를 아예 부숴버리고 AI가 페이지 전체를 위해서 한 번에 쫙 내려다보게 만든 겁니다.
오, 페이지 전체를 한 번에요?
네. 문장 안에 모든 단어가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동시에 한꺼번에 파악하게 된 거죠. 이 구조적인 혁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을 좀 더 빠르고 잘하는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군요. 다음 세대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꿀 수 있는 설계자의 뇌를 통째로 사버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AI 기업들이 인식하는 진정한 해자, 즉 경제적 방어벽의 개념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많은 분들이 AI 회사의 핵심 자산은 그들이 열심히 짜놓은 코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소프트웨어 회사니까요.
하지만 코드는 결국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복제될 수 있고 경쟁자들에게 따라잡히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해자는 그게 아니라 수천 번의 실패를 직접 겪어보면서 거대한 신경망을 미세 조정해본 경험이고 직관적으로 오류를 딱 찾아내는 인간의 감각 그 자체인 거예요.
와,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인간의 감각이 가장 큰 방어벽이라니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오픈AI나 구글은 최고의 코드를 철통같이 방어하는 것보다 아예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천재의 뇌 하나를 독점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투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샘 올트먼이 그를 다시 영입하고 나서 10년을 기다렸다고 환호한 데에는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같이 생각해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네요. 미 상무부가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을 무슨 스텔스 전투기나 핵무기 수출 통제하듯이 묶어버렸잖아요.
네, 전면 차단해버렸죠.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넘어서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안보 체제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네요. 그러려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 즉 세상에 몇 명 없는 설계자를 무조건 확보하는 게 1순위였겠네요.
물리적인 무기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단순히 철학적인 은유가 아니라 엄연한 물리적인 현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빵빵 터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최첨단 기술이 얌전하게 컴퓨터 화면 안에 있는 걸 벗어나서 국가 안보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현실의 실험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좀 들여다볼 겁니다.
네, 본격적인 현실 세계로의 진입이죠.
여기서 우리는 AI의 두 가지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질병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파괴를 부르는 무기라는 끔찍한 이중성이죠. 먼저 기적의 얼굴부터 살펴볼까요? 제공된 소스 자료를 보면요, 의학화학 분야에 찬남 커플링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약물 합성 난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찬남 커플링. 이게 탄소와 질소 같은 원자들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약물 구조를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화학 반응인데 이게 진짜 정말 까다롭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가요?
비유하자면요. 아주 캄캄한 상자 안에서 두꺼운 오븐 장갑을 끼고 아주 특정한 모양의 레고 조각 두 개를 정확히 딱 끼워 맞추려고 시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장갑을 끼고 레고를요? 상상만 해도 답답한데요?
그쵸. 촉매, 온도, 용매 같은 미세한 변수들이 아주 조금만, 1도만 틀어져도 완전히 실패해버리거든요. 수많은 화학자들이 피펫을 들고 평생에 걸쳐서 수작업으로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야 하는 아주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OpenAI의 거대 언어 모델인 GPT-4.4와 아카디아 사이언스의 마리아 AI라는 자동화 로봇 실험실이 결합해서 이걸 인간의 개입 전혀 없이 자율적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성과죠.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의문이 드실 텐데요. GPT-5.4는 결국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모델이잖아요. 텍스트를 뱉어내는 AI가 대체 어떻게 물리적인 현실의 화학 실험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모니터에서 갑자기 막 로봇손이 뻗어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바로 코드 작성 능력과 API 제어의 비밀이 있어요. GPT-5.4는 단순히 텍스트로 이런 이런 약물을 만드세요라고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AI는 먼저 수만 편의 화학 논문을 텍스트로 쫙 읽고 분석해서 최적의 실험 조건을 추론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 실험실에 있는 로봇 팔과 자동화 펌프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파이썬 같은 제어 코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겁니다.
아, 텍스트가 곧 로봇을 움직이는 기계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GPT가 짠 그 코드가 로봇 팔을 움직여서 실제로 용액을 섞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센서가 그 화학 반응의 결과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다시 GPT한테 전송하죠.
피드백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GPT는 아, 온도가 너무 높아서 수율이 떨어졌구나. 코드를 수정해서 온도를 2도 낮추고 다시 실험해. 라고 자율적으로 다음 명령을 내립니다. 인간 화학자가 퇴근하고 자러 간 사이에도 이 사이클이 밤새도록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 결과가 소스 자료에 아주 정확한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이 AI 시스템은 단 3개월 동안 무려 1만 800건의 화학 반응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인간 연구원 한 명의 평생을 실험실에 바쳐도 다 못할 횟수거든요.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결국 평균 약물 합성 수율을 기존 16.6%에서 25.2%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진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릴 신약 개발 타임라인을 수십 년은 앞당긴 겁니다. 기적이라고 부를 만하죠.
네, 인류에게 축복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실험실에서 1만 8건의 생명을 구하는 연산을 수행하던 바로 그 시기에 지구 반대편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기술이 파괴적인 무기로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미 국방부의 에픽 퓨리이란 작전입니다.
네, 미군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그록을 작전에 투입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그록은 위성 이미지, 통신 감청 데이터, 지역 지리 정보 같은 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단 96시간 만에 타격 가능한 군사 표적 2000개를 선정해냈습니다.
96시간 만에 2000개요?
여기서 정말 비극적인 것은 외부 분석가들이 이 작전 중에 발생한 미나부 여학교 폭격 사건에 AI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소 175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이 폭격에 방금 전 화학 실험실에서 온도를 조절하며 사람을 살리던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의 AI 시스템이 타격 좌표를 찍어줬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소위 말하는 이중용도, 즉 듀얼 유즈 딜레마가 더 이상 대학교 세미나실에서나 하는 철학적인 토론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만 80과 2000이라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구체적인 숫자로 현실에 튀어나온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미 국방부가 그록을 활용해서 타격 표적 2000개를 찾아냈다는 이 초특급 군사 기밀이 대체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 것 같습니까?
국방부가 투명하게 브리핑을 했을까요? 아니면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의 영웅적인 폭로?
전혀 아니죠.
전부 아닙니다.
제가 관련 법무부 문건을 읽다가 실소를 터뜨린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마치 그 알카포네 같은 거물 마피아 보스가 살인죄가 아니라 어이없게도 탈세 혐의로 덜미를 잡힌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아, 그 테네시즈 대기오염 소송 말씀이시죠? 이 사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전미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NAACP라는 단체가 테네시즈 멤피스의 환경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XAI가 멤피스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대기 오염 허가도 없이 무려 27기의 거대한 가스터빈을 팡팡 돌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27기나요?
왜냐면 AI 훈련시키고 구동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지역 전력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발전기를 돌린 거죠. 그런데 이 지역 환경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미 연방 법무부가 갑자기 뜬금없이 개입을 합니다.
네, 법무부가 갑자기 등판하죠.
법무부가 제출한 기각 사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가스터빈 작동을 멈추게 하면 그록의 연산이 멈추고 그러면 미 국방부의 에픽 퓨리 작전 같은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아니, 자기들 입으로 최고 기밀인 군사 작전의 전말을 문서에 친절하게 써서 법원에 낸 겁니다.
참 블랙 코미디가 까로 없죠. 소스 자료에 포함된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이 사안의 본질을 아주 객관적으로 꿰뚫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떠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법적, 정책적 현실만을 딱 짚어내는데요.
뭐라고 분석했나요?
지금껏 AI 규제는 모델의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논쟁에 머물렀다. 그러나 법무부의 개입은 AI가 더 이상 IT 서비스가 아니라 전력망과 가스터빈을 소모하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물리적 인프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맞습니다. 실험실의 화학 반응 수요를 올리는 것과 전장의 폭격자표를 찾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파괴하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가 결국 저 테네시주의 시커먼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구동되는 같은 뿌리의 연산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된 AI의 진짜 쌩얼인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처럼 AI의 물리적 한계와 국가 안보가 쾅쾅 충돌하면서 아주 시끄러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환경소송이 걸리고 상무부가 수출을 막아버리고 폭격의 윤리성이 도마에 오르죠. 마찰이 아주 심합니다.
네, 아주 매일이 전쟁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AI가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과정이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마찰도 없이 완벽하게 조용하고 매끄럽게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소리 없는 지배요?
미국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다음으로 시선을 돌릴 곳은 무려 14억 명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중국 텐센트의 슈퍼앱 위챗입니다.
텐센트가 최근 위챗의 자사의 AI 어시스턴트인 샤오웨이를 탑재해서 제한적인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3분기에는 14억 명 전체에게 전면 공개될 예정이고요.
14억 명이라니 규모가 다르네요.
네, 이 뉴스는 단순히 미국 시장의 점유율 경쟁 못지않게 글로벌 AI 지형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카카오톡이나 왓츠앱, 배달의 민족, 우버 같은 차량 호출 앱, 그리고 주거래 은행 앱까지 수십 개의 아이콘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꽉 차 있죠, 화면이.
우리는 뭔가를 할 때마다 이 앱을 껐다가 저 앱을 켰다가 하면서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이걸 미국과 한국식의 마찰이 있는 환경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중국의 위챗은 다릅니다. 이 모든 기능이 위챗이라는 단 하나의 앱 안에서 미니 프로그램 형태로 돌아가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샤오웨이의 파괴력을 무한대로 증폭시키는 조건입니다. 샤오웨이는 텐센트의 자체 모델인 위LM에 더해서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질문들은 이미 뛰어난 성능을 입증한 딥시크 모델로 넘겨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위챗 채팅창을 차고 AI한테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오늘 퇴근 좀 늦을 것 같으니까 평소 먹던 식당에서 마라탕 결제해서 배달 좀 시켜놓고 밤 9시에 회사 앞으로 택시 하나 불러줘. 아, 그리고 화면 모드는 다크 모드로 바꿔주고 엄마한테 이번 달 용돈 송금해줘.
와, 한 번에요?
네, 이 복잡하고 서로 다른 명령들이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앱을 이리저리 전환할 필요도 전혀 없이 단 하나의 채팅창 안에서 완벽하게 물리적인 현실의 서비스로 완벽하게 쫙 실행되는 겁니다. 편리함의 극치죠.
엄청나게 편리하죠.
근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나의 은행 잔고, 오늘 먹은 음식의 칼로리 수치, 내가 이동한 GPS 경로, 그리고 내 가족과의 은밀한 대화 내용까지. 내 일상의 100%가 단 하나의 지능형 AI의 손에 아주 마찰없이 고스란히 넘겨진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 생성형 AI를 먼저 내놓은 건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경쟁사들이었어요.
아, 텐센트가 최초가 아니었군요.
네, 그런데도 전문가들이 텐센트의 위챗 AI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술 업계에서는 진정한 해자, 가장 무서운 권력은 최첨단 알고리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 마찰 제로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굳이 AI를 찾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밥 먹고 숨 쉬는 일상의 공간에 AI가 이미 싹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미국의 챗GPT나 클라우드가 똑똑하고 훌륭해도 결국 사용자가 폰을 열고 그 앱을 실행해야 하는 마찰이 존재하잖아요.
귀찮은 일이죠.
하지만 위챗은 이미 14억 명의 지갑이자 신분증이며 일상의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샤워행은 그 인프라의 신경망이 되는 거죠. 세계 최고의 코더인 노암 샤지어가 구글에서 아무리 혁신적인 아키텍터를 새로 짜더라도요, 중국 시장에서는 그저 14억 명이 매일 습관적으로 쓰는 채팅창 하나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접근성의 승리네요.
네, 가장 똑똑한 AI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압도적인 데이터 독점력과 접근성을 가진 AI가 인간의 일상을 지배한다는 것을 텐센트가 지금 무섭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본 파편들을 다시 한번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27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영수증과 함께 자신이 만든 구조의 패러다임을 증명한 천재 연구자의 이적.
네.
그리고 점유율 과반이 무너지며 미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챗봇 시장의 재편. 보이지 않은 텍스트의 세계에서 로봇파를 직접 조종하며 1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이끌어낸 생명의 기적.
동시에 무기가 되기도 했죠.
맞습니다. 동시에 2,000개의 타적 좌표를 쏟아내면서 불법 가스터빈을 텅텅 태워야만 유지되는 끔찍한 무기로서의 본질. 그리고 바다 건너서 14억 명의 삶을 단 하나의 채팅창 안으로 아주 매끄럽게 삼켜버리고 있는 거대한 슈퍼앱까지.
2020년 6월 현재 이 모든 별개의 사건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AI는 더 이상 모니터 안에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대신 써주거나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를 그려주는 신기한 마법사가 아니에요.
마법사가 아니면 뭐죠?
그것은 이미 현실 세계의 벌브를 직접 돌리고 자본의 흐림을 통제하고 나아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장악한 거대하고 물리적인 엔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엔진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새로운 AI 관련 뉴스를 접하실 때 단순히 와,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또 더 똑똑해졌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않으실 겁니다.
시각이 달라지겠죠.
대신 아, 이 코드가 지금 물리적 현실 어디에서 어떤 로봇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 기술 뒤에는 어떤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가, 그리고 내 일상을 얼마나 마찰없이 집어삼키고 있는가를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자료 탐구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좀 깊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소송 이야기에서 지나가듯 언급했던 그 가스터빈이라는 아주 투박하고 물리적인 기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멤피스에서 시커먼 매연을 뿜어대던 그 27개의 발전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보되고 발전된 지능인 AI조차도요, 결국 그것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기를 내뿜고 시커먼 연기를 마시며 돌아가는 저 낡고 거대한 발전기 없이는 단 1초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기막힌 모순입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첨단 지능과 매연.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래의 진정한 AI 제국의 패권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효율적이고 똑똑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짜는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까요? 아니면 그 엄청난 전력을 꿀꺽꿀꺽 집어삼키는 거대한 AI 괴물에게 밥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많은 발전소와 전력망이라는 물리적 인프라를 지배한 회사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고도의 추상적인 지능 싸움이 결국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태울 수 있느냐는 가장 원초적이고 물리적인 인프라 싸움으로 귀결된다는 거군요. 화면 속에 얌전히 갇혀있던 코드가 현실로 쏟아져 나와서 거대한 발전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참으로 서늘하고도 매혹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과정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 스며든 이 물리적인 AI 엔진의 흔적을 한번 유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